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리버디노 자유민회당 소속의 유대주의 과격 분파들은 스데반을 기어이 죽이고자 거짓 증거를 앞세워서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의 죄목은 거룩한 곳 성전과 그리고 모세율법을 거슬려서 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이제 스데반에게 그 진위의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그러자 대제사장이 말했다. 이것들이 이렇게 가지느냐라고 대제사장이 거만한 자세로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에게 마지막 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듯이 설교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존경과 모세율법에 따른 의식에 대한 이 절대적인 권위가 이 스데반 따위에 의해서 이 스데반이 주장하는 이런 사상과 전혀 자기들의 그것이 상반될 뿐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이 사상을 무너뜨릴 만한 이런 권세를 저 스데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서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 입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이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수해왔던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뭘 또 저런 지금 아주 흉악한 자가 나와가지고 또다시 우리 유대주의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또다시 칼을 빼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조상이고 아버지라고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끄집어내서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의 그 유대교적인 신앙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메시아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대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펼쳐서 변증하고 증명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이어서 보면 그러자 그가 말했다. 형제 된 사람들이여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은 들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졌습니다. 그가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는 때에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땅에서부터 그리고 너의 혈족에서부터 나오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이 왜곡되어 있는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왜곡되어 있는 그들의 이 사고를 먼저 깨뜨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처구니없게 유대인들의 신관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 성전이 굉장히 그들의 신앙의 상징적인 중심이 되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신관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성전을 다 때려 부셔버리시잖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신관을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있겠다라고 한 말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믿는단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받는 게 전부고 그저 편안하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교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아예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만 계시는 거야. 언제나 진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빗나간 인간의 열심과 합쳐질 때 여기서 무모하고 과격한 신앙의 모습으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는 무슬림들을 보기만 해도 그렇죠. 얼마나 과격하고 폭력적입니까? 시아파들. 순위파는 좀 그나마 나은데. 서방세계에 대한 무차별 테러를 자행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알라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이게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우깁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왜곡과 오해는 전쟁을 불사합니다. 모든 폭력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성경에 입각한 신앙을 가질 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굴욕적이었겠어요.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존경하는데 지금 집사 스데반의 자기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조상,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신 성전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일하고 계셨던 그분은 지존무상하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스데반이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간에, 성전이라는 공간에 국한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이 위대한 구속사의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고 이 구속사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그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스데반의 변론을 통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집사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해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구약의 말씀과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구약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그는 성경을 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서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아직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무슨 현란한 가시적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천박한 성령에 대한 해석이 교회와 성도들을 망치고 있는 것들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우리는 어부 베드로의 설교를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력한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스데반 이 둘의 공통점이 뭐죠? 그들의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언이었습니까? 직통 계시였습니까? 방언이었습니까? 귀신 쫓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지성과 논리와 모든 진리를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총동원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활화산 같은 그리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장쾌한 복음의 논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가 막히게 그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꿰뚫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거침없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성경을 완벽하게 관통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에 대해서 변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으로 자기 생각 노! 자기 논리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툭 건드리면 좔좔좔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쾌하게 교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논리정연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쉬운 것 같죠,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붙들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 구원에 대한 기본 진리를 막힘없이 줄줄줄 얘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함을 바탕으로 자유자재로 성경을 재료로 삼아서 복음을 변증하고 진리의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이고 성령을 부으신 궁극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스데반은 그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절에 그때 갈대아인들의 땅에서부터 나가서 그가 하란에 거주했다. 그곳에서부터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이 땅으로 곧 지금 너희가 거주하는 그곳 안으로 그를 옮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옮기셨습니다. 한 번에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어디로? 하란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곳은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점이었는데 거기서 5년 이후에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거기서부터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옮기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스데반은 먼저 얘기합니다. 자기를 아브라함의 조상, 자기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신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자, 나도 그대들하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자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유대교회가 세워진 거다. 우리가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유대교가 우리가 그대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회의 신앙이 세워진 것이다. 성전에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핵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가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세우신 이가 누구냐? 창세 전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성전을 붙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 그대들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좀 보라 이겁니다. 그 성전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뿌리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의 그 기원, 이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건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시초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원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의 설명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스스로 옮겨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을 찾아오셨고 너희들을 선민으로 세우신 것이다.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스데반이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음이 깊지 않았을 때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교회 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예배드리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 문짝 밖을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던,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 오늘 썬데이 크리스천, 예배당에만 있는,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하나님으로만 국한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신관을 확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때부터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스데반이 쫙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저는 유대교를 보면서 기독교 안에 이 거짓된 신앙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엉터리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아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자기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그게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그걸 붙들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5절에서 6절.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그 안에 발의 한 걸음조차도 유산을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그에게,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씨에게 소유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아기가 있지 않은 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씨가 낯선 땅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고, 그들이 400년을 비참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사라는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에 불과했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무런 유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 항상 이렇게 옮겨 다녀야만 했고, 그곳에서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처량한 신세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셋째, 그 자손들도 오랫동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400년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었을 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하게 되잖아요. 넷째,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그들은 종살이를 하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고 예언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7절의 말씀처럼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는 예언이 마침내 때가 되면 반드시 실현된다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스데반의 이 설교의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지만 그렇게 그를 불러주셔놓고 그를 이주시켰음에도 아브라함에게 정작 발붙일 유업도 주지 않으시고 자손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자손들이 종살이를 시키신 그 모든 일이 끝난 이후라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에 의해서 모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다 라는 것을 스데반은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짐을 스데반은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다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일을 겪게 될 때도 자식이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도 발붙일 땅조차 없이 유리해야 되는 시간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400년이나 까닭 모를 종살이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 어느 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 예언된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가 너희 구주라는 걸 믿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걸 놓쳤다. 이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 수없이 많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성전만 붙들고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것으로 너희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그때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한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후손의 수백 년이 지난 자기 후손에게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이 쫙 파노라마처럼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나와 우리의 조상,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그가 그 믿음을 그 안에서 키워가기까지 기다리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고 그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올바른 하나님의 이해의 관점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실상은 유대민족이 그렇게 강하거나 잘나가는 민족이 아니었던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자랑할 게 없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 이러한 역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의 그의 아비와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이었고 400년이나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린 그런 민족이었다.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신앙은 인간을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나를 낮추고 오늘의 나를 잊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으로 무장하고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전통과 율법만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마지막 설교에 담아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논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5절에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만을 그 약속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다 보여야 믿어요. 우리 때의 모든 게 다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의 전통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그들이 온전히 깨닫고 그들이 죽인 메시아이신 예수를 뒤늦게라도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유대주의자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통찰과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사 스데반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초대교회 집사님의 아우라가 이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성도 여러분 신앙의 담대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 모르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뭐든지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아는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면 담대함과 믿음을 갖게 되는데 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더 많고 성경에 대한 박식함이 모든 오류와 혼란과 갈등을 잠재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얼마나 더 말씀드려야 될까?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생각과 고집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스데반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는 거칠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의 충만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우리의 성장,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확신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진리에 대한 해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그들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설교하면 뭐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오늘 첫 번째로 이 부분까지 끊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개했던 대한민국. 왕조가 무너지고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일제에게 침략당하고 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은 가운데 또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풍비박산 날 수 있었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유대주의자라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나라를 빼앗겼고 이 나라가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었던 나라를 다시 해방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으신 까닭이 어디 있는지를,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역사는 잿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그것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런 왜곡된 신관을 가지고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랬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성전을 다 깨부시는 것으로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어떤 심판이 임할까요? 저는 매일매일 눌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까?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한국교회가 언제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죽음과도 같은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올까? 아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석교 장로교회 언제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까?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